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7로 전화해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5월 23일 목요일,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히브리서 10장 9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지상성소에서의 제사장의 사역과 하늘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의 죄를 위해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제사장 사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지성소에서 그분은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중보를 통해 죄는 처리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시 오신다. 히브리서 6장 19, 20절을 읽어보라. 그분은 왜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권하시는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의 무한한 대가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각시대 대쟁투 489. 구원의 계획은 대쟁투를 종결하고 이 행성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해내기 위한 완전한 계획이다. 예수님의 삶은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세상과 이를 지켜보는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냈다. 십자가는 죄의 끔찍함을 드러내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제공했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기도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은택을 나누어준다. 교훈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통해 예수님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의 희생은 죄의 참혹함을 보여주며 온 세계를 위해서 구원하는 속죄를 제공한다. 묵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적용. 심판이 구원의 계획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대는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새 언약의 속죄 원리.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모형이었던 지상 성소가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각시대 디징투 421. 성소에 뿌려진 붉은 피에 예수님의 귀한 희생과 공로가 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저의 죄가 주님께 그런 고통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피 흘리게 한 잘못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오니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세 가지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세 가지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 22절입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쪽 길을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저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위협을 좇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비세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을세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이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베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읍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세 가지 가치 중에 그 첫 번째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물질적 가치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가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이 세상은 성과주의의 가치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세상은 성과주의의 가치에 의해 움직입니다.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뇌 주위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세바가 반역을 하고 물질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지지로 인해 세력이 형성되자 다윗은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세바를 처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그 일을 위해 나갔는데 정한 기간인 3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마사를 걱정하거나 기다려주지 않고 곧바로 아비새에게 다윗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세바를 처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람보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마사가 안 되면 아비새라도 일을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로 인한 결과론적인 일이긴 하지만 뒤늦게 와서 합류한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기사는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이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조칠세.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었었습니다. 이 기록은 사무엘하 1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이 생각에 아마사는 대적의 입장에 섰던 사람이므로 지금은 다윗의 수하에 있지만 또다시 배신할 수도 있는 사람이므로 지금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사를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사가 압살롬에 의해 군장이 되었을 때 요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압살롬에 의해 군장으로 임명되었지만 그 직위는 원래 자신의 직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다윗과 대치하는 쪽의 군장이었지만 다윗은 이미 그를 용서하였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현실이었으므로 그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함께 서로를 도와줌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로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과를 누가 더 많이 내서 왕의 신임을 받고 큰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경쟁하는 경쟁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과 위주의 삶을 살아온 요압은 아마사의 가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성과에 방해되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윗 왕의 신임이 있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그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 일로 그는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무엘 20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이 장관이 되고 자기의 경쟁 상대였던 아마사를 죽여버리자 결과적으로는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이 생각했던 성과 위주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얼만큼 성과 위주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열왕기상 1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는 다윗이 기력이 쇠하였을 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했을 때 요압은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이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정통성과 아도니아를 도와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그를 도와준 요압은 그 공이 인정되어 높은 지위를 차지하리라는 생각으로 요압은 아도니아를 돕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일은 요압이 생각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다 이루어졌을까요? 결과는 오히려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28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로 35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장관 예드리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를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성과 위주로 살 때 친구를 잃게 되고 결국 적들을 많이 만들어 자신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능력, 실력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둠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켜 놓았습니다.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를 향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실력에 대한 평가가 절대평가였습니다. 95점 이상이면 누구나 A+를 맞았지만 요즘은 A+ 몇 퍼센트, A 몇 퍼센트 등이 정해져서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가 되어서 살벌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친구를 이겨야 실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친구로서의 관계는 생각하기 힘들고 필요에 의해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이므로 앞서가는 사람은 선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뒤처진 사람들은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한 경쟁 사회는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고유성이 있지 않고 성과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도구화가 되어버립니다. 돈 버는 기계, 일 중독 환자, 능력 있는 소수 외에는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개신교에서는 한때 고지론과 미답지론으로 서로 경쟁 대립하였습니다. 고지론이란 높은 곳을 잡으면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선교에 중요하다는 이론입니다. 고지론 주의자들은 최고가 되길 설교합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1인이 되어 최고가 갖는 영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해야 한다는 강조점이었습니다. 고지론자들의 설교는 늘 도전적입니다. 최고를 향해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앞만 향해 나아갈 것을 주문합니다. 한동안 젊은이들에게 고지론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난 후 고지론에 대한 회의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고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최고가 되지 못한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패배자로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패배자로 만드는 환경에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였습니다. 미답지론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즉 미답지에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이 소금이 되어 낮은 데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봉사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소외당하고 낙심하여 좌절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미답지론 주의자들은 몸으로 실천하는 설교를 합니다. 더욱 낮아져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하라는 설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난 후 미답지론에 대한 회의도 들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현실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변화와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소수의 작은 변화는 다수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감을 알게 될 때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고지론과 미답지론은 여전한 논쟁의 주제이지만 어느 편이 더욱 이 시대에 맞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지론도 중요하고 미답지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과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고지론도 소용없고 미답지론도 소용없고 사람이 변하면 고지론도 중요하고 미답지론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고 세워지면 그 사람의 인격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고지를 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미답지를 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위치에서의 책임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 필요하고 패배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은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인정해주고 적극 지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덜 가진 자가 적은 세금을 내서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질 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성과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이 더 많은 봉사를 위해서 주어져야 합니다. 직분이 휘둘려지고 남용되면 그 자신도 불행하고 그 교회도 불행해집니다. 성과 위주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이 소중한 가치가 되는 교회와 사회,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경외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갖고 있고 남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겸손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락 목사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매우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그곳에 가보지 않으셨더라도 사실 저도 안 가봤지만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듣고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또 매우 훌륭한 주의 종들이 목회를 했지요. 디모데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목회했었던 교회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뒤이어서 또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실 것처럼 이렇게 오늘 원고를 준비해 오셨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를 이렇게 말씀해 주실지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말하기 전에 서머나라고 하는 그 도시에 대해서 먼저 둘러보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성경의 땅 그 에베소를 정말 의미 있게 답사 여행을 마쳤습니다. 아주 자세히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많은 영적인 교훈을 찾았고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대단히 그 유익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탐사를 마치고 또 다른 성경의 땅 서머나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었는데요. 일몰 시간이 다 되어서 서머나에 도착했는데요.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도착해서 별이 네 개나 붙은 악산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뭐 소음이 얼마나 많은지 한동안 심신이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텔 입구는 뭐 이러저러한 장사꾼들이 시끌벅적하게 지나갔습니다. 크락손 소리도 빵빵 나고요. 장사들이 뭐 소리치는 것도 들리고요. 그래나 우리가 호텔을 잡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날을 이제 금요일이니까 우리는 모두 모여서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스럽게 드리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도심에 있는 호텔이어서 그런지 계속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기천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아주 숙면을 하였습니다. 역시 그 성경의 땅 답사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한 곳을 보고 7시간, 8시간 버스를 달려가지고 가서 한 곳을 또 보는데 잠깐 보죠. 예, 이런 과정을 계속하니까 정말 여독에 아주 그 질려서 참 피곤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땅을 답사한다. 여기에 희망을 갖고 다시 힘을 내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에서 최대 도시 이스탄불과 또 수도 앙카라 다음으로 인구 270만 명의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 번화한 도시로 발전을 했어요, 이 서머나가. 그러나 지금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외곽과 도심의 차이는 상당히 큰 느낌을 받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 밀리고 이 서문화는 화려했던 이 이즈미르 곧 서문화의 영광은 오늘날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도시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어디예요? 예. 터키의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 예. 둘째는?
앙카라 수도요.
예. 이스탄불의 수도 앙카라. 그 다음으로 바로 이 서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는 몰약이라는 뜻의 도시입니다. 몰약나무는 동부 아프리카의 해안의 암석지대나 석회암의 구릉지대에서 자라는 감목입니다. 아주 굵고 단단한 가지라 또 가시 돋친 나무입니다. 맛은 이렇게 꺾어서 먹으면 아주 쓴맛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몰약나무에서 채취하는 몰약의 향기는 대단히 훌륭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해 올 만큼 그 값지고 훌륭한 향로가 바로 몰약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의 향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이 몰약나무를 두드리고 으낄수록 또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이름의 특성을 생각할 때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순교의 향기로 역사를 장식한 교회를 이 신학적으로 역사주의 학자들이 서문화 교회 시대로 명명을 했어요. 그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순교자 시대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서문화 교회는 서기 100년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최초로 종교 자유를 합법적으로 공인한 밀란의 칙령을 반포한 313년까지 아주 혹독한 핍박을 치른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때에 그야말로 무수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수한 순교를 당했지만은 마치 몰약처럼 역사에 아주 향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 몰약처럼 으깨지고 또 짓눌리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아주 순교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문화에 들렸을 때에는 오늘날 박해의 유적이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어서 좀 섭섭했습니다. 무슨 유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순교자의 땅을 밟아본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의미가 있었고 감격적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몰약의 향기를 한없이 들어마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얼을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나도 이 서문화 시대의 순교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고 바로 이 서문화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문화 땅을 밟는 그런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문화 곧 오늘날 이즈미르는 예베소 북방 80km 지점의 소아시아 서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베소를 구경하고 여기에 오기까지 80km 말하자면 한 200리 떨어졌는데 그곳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온 것입니다. 이스탄불에서는 약 631km 떨어진 지점에 있고 에게바다를 향해서 위치한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리저리 좀 그래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 도시가 파고스산을 왕관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자연적인 조건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내륙가의 교역이 주로 이 항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문화는 과학, 의술, 건축술 등이 상당히 발달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서문화는 이오니아인들이 세운 도시 국가였으나 BC 6세기경에 리디아 왕 알리아테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BC 3세기경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들인 안티고노스와 리스마쿠스에 의해서 다시 이 서문화 도시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BC 195년 로마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신전들을 세우며 종교 의식들을 거행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이런 그 서문화나 에베소와 같은 이 도시들은 그 로마의 행정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신전들을 이 도시에 자꾸 세워서 충성을 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이것은 기독교 전파의 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여기저기에 보면은 황제 숭배와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전 3000년부터 형성된 항구 도시로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곳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문화 산 위에 성체를 건설했습니다. 주전 800년경 도리아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그리스로부터 쫓겨난 이오니아 사람들이 이곳을 점령하고 터키 중서부에 걸쳐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는 비잔틴 제국, 셀주크, 오토만 제국, 그리고 터키 등의 역사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에 계속 번성하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도시 곳곳에 기독교적 유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하게도 아랍 및 터키인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유적은 거의 사라졌어요. 수차례의 자연재난으로 거의 모든 고대 유적지가 대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옛날의 영화를 그 서문화는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가운데 서문화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할 때 전도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9장 9절부터 10절을 참고하면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이곳저곳을 개척하는데 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문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유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화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서문화 교회는 가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실제로는 부유한 자라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칭찬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신앙의 순결을 지켜 믿음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지배를 받을 때에 신사 참배로 기독교인들이 고초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단도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서문화도 바로 황제 숭배를 요구함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그와 같은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았는데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해보면 여러 교회 중에 여러 도시 중에 서머나만큼 서머나에서만큼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한 그 어려움을 당한 도시는 드문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은 피가 흐르고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순교자들의 얼이 서려 있는 성경에 나오는 땅 서머나를 비록 유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역사에 존재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이곳 저곳을 다녔을 때의 감격과 감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장님 서사시인 호머가 있죠. 이 호머 시인이 태어난 또 한약한 도시가 바로 이곳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주전 3세기 혹은 2세기의 히랍시대에 아주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항구 상업 도시로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대인들이 이곳 서머나의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이 기독교인들을 그들은 아주 미워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서문화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했는데 그걸 제가 한 예를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날 안식이 됐기 때문에 그 오늘 예배 드릴 교회는 폴리카르프 기념교회였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설교는 제가 맡았습니다. 제 생애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폴리카르프의 얼이 살아난 듯 내 가슴이 아주 마구 뛰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폴리카르프 교회에서의 설교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했던 서머나 지역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를 연구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정말 그 밀려오는 이 핍박, 종교적인 그 박해를 온몸으로 이 받으면서 살았던,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 서머나 교인들의 이 어리서려 있는 그 지역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시고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